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갈급함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샘물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를 알기에, 어디 가면 목을 축일 줄 알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샘물 가운데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이라도 배달시켜 먹는 것과 식당에 가서 먹는 그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다릅니까?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음식은 식당에 가서 뜨거울 때 먹어야 제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음식의 그 대부분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재료나 그리고 조미료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어디 가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맛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먹는 우리가 장소와 공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 꾸밀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물 한 잔이라도 그냥 이렇게 식당에 가면 수백 개씩 쌓여 있는 그 스텐 그릇에 담아 먹는 것보다 그리고 예쁘게 그 생긴 찻잔에 담아 먹는 것이 그 맛이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다른 포장지에 쌓이면 다른 음식으로 느낍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요즘에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 이 말이 많은데 어떤 예배가 더 은혜가 되십니까? 대답은 두 예배가 다 똑같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현실은 사실 오프라인 공간에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예배에 집중이 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그 예배에 주어진 은혜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공간, 상황, 어떤 장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끝에 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잘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잘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어떤 공간, 장소라는 것에 강력하게 묶여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처럼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흥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요한의 세례는 점점 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자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 한물 갔어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요즘은 거기가 대세야. 거기 가자. 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뜨고 있는 스타였습니다. 정말 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하고 있는 그 자리를 너무나 쉽게 훌쩍 떠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그 사랑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이 그것을 쉽게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맛을 한번 보면 그것을 또 보고 싶은 것, 또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내가 정말 흥할 때 어쩌면 굉장한 기회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그 인파와 그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야 하나님 나라를 정말 멋지게 이 공생의 초창기부터 정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시점에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피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그 하이라이트가 그 집중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반복적으로 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이 들어오는데도 노를 젓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노젓지 않다가 물 들어올 때 노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빠집니다. 네, 허리가 나갑니다. 사실 평소에 노는 젓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평소에 젓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노를 또 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인기가 나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물의 흐름이 이 물이 정말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흥이 정말로 흥하는 것이, 진정으로 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부흥의 대용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이것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부흥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여기를 훌쩍 떠나서 정말 부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옮겨가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더라면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벌써 그 왕래가 끊어진 지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이 흐른 그런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유대가 남쪽에 있었고 유대 땅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전라남도에서 경기도를 가는데 충청도를 꼭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경남으로 해서 경북으로 해서 강원도로 해서 경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곳에 이주시켜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혈족을 만드는 것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혈통의 순수함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혼혈족들이랑 이 피가 더러워진 것들이랑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 사마리아인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것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발도 거기 딛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은 그 땅, 길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길이 없는 그곳을 애써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이 조금 고지되었고 또 사람들이 왕래도 없었기 때문에 길도 아주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그 험한 길을 한참 그리고 며칠을 가셨으니까 막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냥 앉으신 게 아니라 그대로 앉으시니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고고하게 우아하게 걸어가시다가 여기가 쉴 곳이군 하고 우아하게 앉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피곤해서 다리도 아프고 발도 저려오고 아마 쥐도 몇 번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쉴 곳이 보이니까 거기서 그냥 털썩 그냥 주저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인간의 그 근육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근육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시고 거기에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그냥 놀러 가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갔던 그 길에서 예수님 피곤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치셨다는 거예요. 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가다가도 지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너무나 명확한데, 이 길이 소명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가라셔서 가라시는 길인데 그 길을 가다가도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엄살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할 때는 주님 제가 좀 쉴게요, 하나님 좀 쉬겠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이고 신앙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왜 교회에서 떠나겠습니까? 청년부를 떠나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찾아가서 말을 하면 독수리 날개 촐랑 같은 힘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기도 더 해봐. 물론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쉬어야 할 때 그 쉬는 타이밍을 잘 분별하는 것도 교회와 성도들의 중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그냥 걸터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늘 이 이야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정오에 낮 12시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려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없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순조롭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있었다면 그 다혈질의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딱 막아서면서 아마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손짓으로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예수님께서 니들 저기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다 자리를 비우게 만들고는 그 여인이 왔을 때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거시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피해서 누구를 향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피해서 어디를 향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도 있고 피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일도 있고 피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때가 있고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해야 할 부탁이 있고 받아들여야 할 부탁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해서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이란 거꾸로 하던 것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피해서 누구를 향해 오셨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땅, 피해 다녔던 그 땅, 우회했던 그 땅,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이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십자가를 피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까? 반드시 피해야 할 것, 그리고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피했던 여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도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6시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시간이 오늘날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예요. 해가 가장 그 높이 떠 있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잘 외출하지 않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 시간에 우물가에 찾아간다는 건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피해보려고 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뛰어봐도 그 부처님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다 피하고 싶고 이 여인처럼 사람들이 없는 곳에 마치 그 자칭 아웃사이더로서 그냥 사람들의 시선도 싫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서 그냥 혼자 홀로 그렇게 다니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피해 다니더라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그냥 저 끝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하필 그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과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평범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화의 시작이 나에게 물 좀 달라 이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몇 마디의 그 이렇게 주고받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저희들이 읽었는데 읽어보면 어딘가 핀트가 조금 엇나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였을 것이다. 아이고, 당신은 뭐 지금 바가지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무슨 수로 나에게 물을 떠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우리 조상 대대로 야곱 때부터 우리가 이용하던 우물입니까? 우물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전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앞선 3장에서도 사실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도 그랬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그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니고데모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들, 여인과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과 사이에 나눴던 대화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나누는 대화와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A를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B를 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여인이 계속 딴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 몇 마디만 들어와도 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했던 몇 마디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 이 여자가 아직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지금 몸도 피곤한데 아마 저 같았으면 입을 닫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길 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핀트가 엇나간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답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현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 가운데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 중에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확 꺼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여인이었으면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다면 그 물 좀 저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 가서 남편 한번 불러와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니 물 얘기하다가 어떻게 남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싶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가 겉도니까 속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계속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 한복판에 관한 그 말씀을 한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관한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들춰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 훅 하고 들어오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자주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공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랫동안 묵혀두고 삭혀두었던 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거기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이 여자의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봐. 그런데요, 이 여인이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색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람이 이혼을 다섯 번 하고 결혼을 여섯 번 하면 그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아마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또 지금 새로 얻은 남편이 또 있는데 또 이 남편마저도 실제로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 말 속에서 이 여인의 그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저도 결혼을 했지만 한 이혼을 다섯 번 정도 하면 여섯 번째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 여자는 했어요. 근데 하고 살아보니까 이 남자도 이전에 살았던 남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인 걸 알면서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평생도록 지금 찾아다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내 결핍, 내 안에 있는 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이 결핍과 공허함과 이런 것이, 아, 저 남자를 통해서 내가 해결될 수 있겠다. 아, 저 남자를 통해서는 어쩌면 나에게 내 인생이 좀 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끊임없이 결혼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는 그 결핍감이, 그 공허함이 채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는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끝에 가면 그것이 비참한 결말이 날 줄 알면서도 그 처음에 맛보는 그 달콤함을 그거라도 맛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 가서 그것이 비극적으로 끝날 걸 알지만 내 결핍감과 내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반복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불러요. 어쩌면 이 여인은 사람 중독, 남편 중독, 남자 중독에 걸려서 평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될 걸 알면서 또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남편이 많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된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은 남편을 두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랑 결혼했다가,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결별하고, 힘과 결혼해봤다가 이것도 아니니까 한번 헤어지고, 아니면 저기에 소망이 있나? 그것을 마치 내 인생의 동반자처럼 한번 여겨봤다가 또 이것도 아니니까 상처받고, 그 쓰라린 맛을 보고도 또 그 다음에 눈을 돌려서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그 남자 보는 눈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르는 남자마다,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떠나서 만나는 남자마다 허구대는 멀쩡한데,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닌 줄 알면서도 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의 이 동공에 아마 지진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마 이 여인은 내 앞에 있는 이 분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또 이 질문도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여자가 꺼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을 지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수, 결혼, 예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들의 대화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화 얘기하다가, 밤 얘기하다가, 속상한 얘기하다가. 그런데요, 이것이 다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 동일한 본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딱 하나의 그 빈자리, 그 잃어버린 퍼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예배 대상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배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장소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가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저 그리심산인가,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지라고 얘기했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구약 성경을 봐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소가 세워졌는데 여기가 훨씬 더 역사성 있는 자리이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의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십일조를 본교회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절기 예배는 본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동일한 질문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위치나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에 의하면 예배 대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향은 모르고 그저 빨리 달려가는 그 속도감만 즐기는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보면 마치 내가 성심성의껏 다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라는 표현은 내가 성의를 다해서라는 표현과는 굉장히 그 의미가 먼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번역하자면 영 안에서, in spirit, 진리 안에서, in truth,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공감하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떼쓰는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다가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누군가를 돕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양육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요. 어떤 연인들은 이 사람을 깊게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 몰입하고 그 연구에 최선을 다하다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지경들이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예배 정의입니다.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어떤 건물 안에 있다고, 어떤 순서 안에 있다고, 어떤 분위기 안에 있다고, 어떤 묘한 감정 안에 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어떤 교회라는 오래된 문화 속에 있으면, 그리고 예배당으로 잘 건축된 어떤 건축물 속에, 잘 꾸며놓은 어떤 인테리어 속에 있으면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경험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가? 그건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저 밖에 놀러 간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있는 결핍과 어떤 공허함을 채워줄 만한 기대가 있는 대상이 생기면 그것을 그저 선호하는 것, 그것을 그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경외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돈이든 자리이든 힘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숭배의 대상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수많은 이 밖에 있는 예배자들의, 그런 숭배자들의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대상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상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 입장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정치적 현상이 그저 단순한 정치적 현상이겠습니까? 그냥 사회적 현상을 넘어서 종교적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단순한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맹종적, 맹신적 지지를 보내는 것을 볼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그 정치가 예배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 대상이 무엇인가, 저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다가 그 예배의 대상에 속박되고 얽히고 중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대화를 끝으로 더 이상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가 종결됩니다. 더 이상 질문도 없고 의문도 없고 의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라 이 선언했던 예수님의 이 짤막한 선포가 이 여인의 그 마지막 그 가슴 깊이 남았던 빈 공간이었던 그 퍼즐 한 조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여인은 그걸 예수님에게서 찾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기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사실 이 내가 그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온 에셰르 예흐예, 에셰르 예흐예, I am who I am. 이 I am who I am의 헬라어식 표현이 내가 그라입니다. 에고 에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I am who I am으로 소개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소개했던 그 장면이 어디였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가 출애굽의 제일 앞에 설 거야, 너가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답이 모세 너가 누구냐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모세의 사명이, 소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그런 갈증을 해결하는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여섯 번씩이나 바꾸었던 이 여인의 인생에 무슨 답이 있었겠습니까?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무런 답이 없어 그저 하루하루의 일상의 반복 속에 매몰되어 살아갔던 여인에게 주님, 인생의 정답으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을 향하여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질문들의 첫 번째 대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답이신, 응답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머지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